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오늘 이란 핵 합의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참석해 이란과의 핵 합의에 대해 회의적인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어제도 일부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상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9월 중순까지 이번 합의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어제 이번 합의가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합의라며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의회에서 합의가 부결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미국인들을 테러에 끌어들이는 온라인 활동은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장이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어제 미서부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ISIL의 강도 높은 인터넷 사회 매체 활동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미 국장은 ISIL이 알카에다와는 다르다며 ISIL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알카에다의 경우 요원 선발에 신중하지만 ISIL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골칫덩이 마약 중독자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ISIL과 연계된 트위터 계정에 약 2만 1,000명의 영어권 가입자들이 있다며 이들 중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라크는 현재 미국 주도연합군의 공습과 훈련 지원을 받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와 칼레드 알 오베이디 국방장관 등 이라크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이슬람 순위파 지도자들도 만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 북서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ISIL을 겨냥한 전투에 순위파가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프리카 케냐와 에티오피아 순방에 나섭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부친의 나라인 케냐에 도착해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세계 기업가정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계된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가진 역동적인 곳이라며 앞으로 세계 경제 기회의 중심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내 미군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국가안보 관리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추진해왔다며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이익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쿠바 대사관 재개설 행사에 참석했던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관타나모 수용소가 폐쇄될 경우 해당 부지를 쿠바에 반환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그동안 수감자들이 단계적으로 외부로 이송돼 현재는 116명만이 남아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6개 대형 영화 제작사와 영국 위성 채널 한 곳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영화사들은 디즈니, NBC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소니, 21세기 폭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사 등입니다. 유럽연합 성명에 따르면 영국 위성 채널 스카이 UK 측은 미국 영화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객들이 오직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만 영화를 시청하도록 하고 나머지 유럽 지역의 접속은 차단했습니다. 이런 계약은 유럽 어디서든 이용자들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유럽의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유럽연합은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미국 시각으로 24일 내일 오후 8시 44분에요. 많은 미국인들이 일제히 유리잔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건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어났던 한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100년 전 7월 24일에 미국에서 탑승객 84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대형 유람선 참사 사고가 있었는데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를 흐르는 시카고 강에서 전복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유람선 이름이 이스트랜드호였습니다. 당시 승객 수의 대부분인 거의 전원인 844명이 참사를 당했는데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내일 오후 8시 44분에 추모회잔을 들기로 한 것이죠. 유람선 이름을 딴 이스트랜드호 참사 역사학회가 이 제안을 했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25일 시카고 강변에서는 추모식이 열리고요. 또 콘서트와 희생자 가족 모임도 열린다고 합니다. 100주기를 기념하는 옷과 희생자 사진을 새겨놓은 기념품도 출시됐습니다. 당시 유람선이요. 출발하기도 전에 배가 전복돼서 단 5분 만에 갑판 아래 갇혀있던 승객들이 참변을 당한 거라고 하는데요. 적정 인원을 초과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탄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배의 균형을 잡는 기능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이 사고는 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을 해서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세월만 흘렀는데요. 그러다가 83년이 지난 1998년 역사학회가 생기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거라고 하네요. 당시 찍힌 사진을 보니까요. 빛바랜 흑백 사진에 멋지게 차려입은 미국인들이 배를 타려고 길게 줄을 선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처럼 참 세월은 100년이나 흘렀지만은요. 더 늦기 전에 의미 있는 작업들이 진행되기를 미국인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저녁 8시 44분에 잔에 물이라도 따라 놓고 추모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4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28도 정도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5도에서 24도, 낮 최고 20도에서 29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양 한때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24도에서 28도 분포, 신의주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22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24도에서 2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비 빈튼이 부릅니다. 블루벨벳 골랐습니다.
Love was ours, ours, love I held tightly, feeling the rapture grow,
brightly, but when she left, gone was the glow of blue velvet. Whoa, whoa. But in my heart there'll always b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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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ious and warm a memory through the years. Precious and warm a memory through the years, and I still can see blue velvet through my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지난달에 일어난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연방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해 새로 나온 연구 결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 지난달 17일이래요.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시에 있는 유서 깊은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네.
아, 이 사건으로 9명이 목숨을 잃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상원 의원이었던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를 포함해서 이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신도 등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네, 올해 21살인 백인 청년 딜런 루프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는데요. 연방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네요.
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딜런 루프를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federal indictment returned today charges Roof with 9 murders and 3 attempted murders under the Matthew Shepard and James.
네, 린치 법무장관은 연방 증오범죄 방지법에 따라서 용의자 루프를 9건의 살인과 3건의 살인 시도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종교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연방법 조항 역시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법에 따르면 다른 이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루프는 증오 범죄와 종교 활동 방해, 화기 사용 위반 등 모두 33건에 달하는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자, 용의자인 루프는 백인이고 희생자들은 모두 흑인이었죠.
네네. 네,
그래서 당국이 처음부터 이 증오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해왔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루프가 이 백인 우월주의자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럿 나왔는데요.
네.
이 루프는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기 전에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복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찰스턴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도시이고 또 한때 흑인 주민의 비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 찰스턴에 있는 흑인 교회를 범행 장소로 골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사건 당일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루프는 흑인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고 백인 여성을 강간하고 있다고 말한 뒤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루프가 이 남부연합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남부연합기를 둘러싼 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찬반 논란 끝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의사당 앞에 걸려있던 남부연합기를 철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이 결국 이 남부연합기는 철거돼서 박물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루프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겠는데요.
네.
이 루프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흑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주의의 불길을 일으키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오히려 이 남부연합기가 퇴출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 남부연합이라면은요, 19세기 중반에 이 노예제도 폐지에 반대를 해서 미 연방에서 탈퇴한 주들의 모임을 말하는데요.
네네.
아,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해서 남부 주들이 탈퇴를 하면서 이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남부연합기를 인종주의의 상징으로 보고 불편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네. 자, 지난달에 일어난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의 용의자 루프, 바로 어제 연방법원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루프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9건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는 루프가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반드시 연방법 차원에서도 다뤄야 한다고 말해왔고요.
네.
이번에 기소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연방법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 위반 혐의로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셈인데요.
네.
어떤 재판이 먼저 열리게 되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린치 장관이 확실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이 법무부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형이 걸린 연방 재판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 재판이 먼저 진행되게 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번 흑인 교회 총기 난사 사건은 의회가 연방 증오범죄법을 만들 때 바로 생각했던 바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연방 재판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증오범죄가 이 재판에서 증명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법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사건은 검사 측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루프가 범행 전에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을 보면 이 범행 동기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서 비롯됐다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의회에서요, 이 공화당이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은 시 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담당하는 기관에 협력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소위 피난처 도시에 연방 기금이 주어지는 것을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도 이 법안과 비슷한 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된 증인들을 모아놓고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피난처 도시라는 게 뭔가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그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연방 기관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식인데요.
예.
이 미국에 들어온 한 불법 이민자가 이 피난처 도시에서 살면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한다가 체포된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면요.
예.
그런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로 밝혀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실이 드러나도 이 사람은 추방되지 않고 이 죗값을 치른 다음에 일단 석방된다는 겁니다.
네. 이 석방되면은 미국에서 죄를 지은 불법 이민자를 잡아다가 추방하면 되는데 피난처 도시들은 이런 조처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시 당국이 불법 체류자가 석방된다고 이민국에 통보하고 이 사람을 넘기면 되는데 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미국에 이런 피난처 도시가 몇 개나 있나요?
네, 미 전역에 대략 60개, 6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표적인 대도시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 그런데 법 관할권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보호받는 지역이 27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피난처 도시가 새삼 논란이 된 건요. 최근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한 살인 사건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멕시코 출신으로 마약 전과 국가가 있는 불법 이민자가 추방되지 않고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석방된 뒤에 총을 쏴서 그 길 가던 여성 한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용의자가 불법 이민자에다가 또 전과자였는데 추방되질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의자는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가 추방된 뒤에 다시 미국에 들어왔다는 혐의로 연방교도소에서 형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연방교도소에서 나온 뒤에 마약 혐의로 영장이 나와 있던 샌프란시스코 교정 당국으로 넘겨졌는데요.
네.
하지만 지역 검찰이 이 사건이 10년 넘은 단순한 혐의라면서 용의자를 처벌하길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의자가 풀려났는데 이 요행이 피난처 도시에 들어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석방됐기 때문에 이 추방되지 않고 있다가 사람을 살해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이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1980년대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중남미에서 이 미국으로 건너온 난민들을 보호하려고 이 피난처 도시 규정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그냥 그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 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사실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네, 맞습니다. 이런 피난처 규정을 써서 비용도 또 그리고 품도 많이 드는 업무를 연방기관에 넘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번 주에 연방하원에서 이 피난처 도시를 규제하는 법안이 표결에 올라가는데 통과 전망 어떻습니까?
글쎄요.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일단 공화당 쪽의 그 보수파 의원들이 이 법안의 내용이 너무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 법안의 내용을 우려하는 의원이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 이 치매가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치매라고 하면은요, 이 대뇌 신경세포가 상하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기능, 지능 또 의지, 기억들이 지속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인데요. 이 최근 알츠하이머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이걸 워싱턴 DC에서 이 알츠하이머 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사를 좀 봤는데요. 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하고 알츠하이머 발병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눈에 띄던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북가주 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이 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많이 보면 확률이 커진다는 건가요?
네, 연구진이 세운 기준은 하루에 4시간 이상입니다. 이 연구진은 18살에서 30살 사이의 성인 약 3,200명을 25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능력 검사를 해보면 나쁜 성적을 낼 가능성이 1.5% 높았습니다. 특히 운동을 덜하고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반대로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고 텔레비전을 덜 보는 사람에 비해서 인지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두 배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집에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운동을 좀 하면서 몸을 움직여야 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 가운데는 그 사람을 안 만나고 그 외롭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외로운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능력이 훨씬 빨리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또 뉴스를 보니까요. 여성이 이 알츠하이머에 더 취약하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역시 알츠하이머 협회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기억력 같은 인지 능력이 나빠지는 증세는 알츠하이머가 올 수 있다는 징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증세를 보이는 여성의 상태가 같은 조건을 가진 남성보다 더 빨리 나빠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원인은 밝혀졌나요?
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예?
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성들 몸에서 나오는 특정한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 이것 말고도 그 남성이나 여성 같은 성별 차이가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도 나왔는데요.
네?
이걸 좀 소개해드리면 이 수술하려면 마취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그런데 이 마취하고 나면 여성의 일상활동과 인지 능력이 남성보다 빠르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뇌에 더 빨리 쌓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알츠하이머에 더 약하다는 말이네요.
네네.
참 좀 우울해지는데요.
네.
자, 이번 회의에서는 좀 희망을 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그 집에 들어앉아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보지 말고 또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면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 아주 좋은 예방법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시고 좀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회의에서 사람 침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는지 아닌지 그 예측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게 증명이 된다면 알츠하이머를 미리 진단하는데 그 유용한 기술이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미국 수출입 은행의 재인가를 촉구했습니다. 아, 5년마다 재인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입 은행의 사업 면허 마감 시한이 바로 지난 말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공화당이 재인가 여부에 대한 표결이 없이 휴회에 들어가면서 수출입 은행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정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수출입 은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미국 수출입 은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의 한 종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유은행이기 위해 운영하는 일반 민간 은행과는 달리 수출입 은행은 연방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인데요. 개인의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수출기업에 대해 대출 보증과 수출보험, 대부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출입 은행이 설립된 게 이 구소비에트 연방과의 교역과 연관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수출입 은행은 1934년 2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는 이름이 워싱턴 수출입 은행 이었는데요. 당시 설립 목적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 혹은 해외 기관과의 수출입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었죠.
네.
자, 그런데 사실 당시의 당면 과제는 소비에트 연방의 대부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4년 신사협정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외교적으로 승인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소비에트 연방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 원조를 제공하면서 이 수출입 은행을 이용했던 겁니다.
네. 그럼 워싱턴 수출입 은행이 언제 미국 수출입 은행으로 바뀐 건가요?
네. 지난 1968년 3월 새로운 법안이 통과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1945년에 정부기업 통제법이 제정되면서 이 미국 수출입 은행은 이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 재승인을 받도록 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16차례 재인가를 받으면서 8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겁니다.
네. 자, 그럼 수출입은행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수출입은행은 우선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출 보증이나 수출 보험을 제공하는데요. 무역을 하다 보면 여러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지요.
네.
특히 무역 거래 이후에 상대방의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 즉 이 신용 위험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신용 위험을 감수하길 원하지 않거나 혹은 그럴 수 없는 기업들에게 경제적인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독려하는 겁니다.
네. 이 수출 장려를 위해서 또 외국에 돈을 직접 빌려주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해외 정부나 민간 기업에 장기간에 걸친 신용 대출을 해줘서 미국산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조건에 맞으면 빌리는 돈의 액수도 뭐 한도가 없고요. 고정 이자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많은 특혜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네. 이 수출입은행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하죠?
예, 미 수출입은행의 목표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는데요.
네.
실제로 미 수출입은행이 민간 기업들의 수출을 도우면서 창출해낸 일자리는 지난 2009년 이후 모두 130만 개로 2014년 회계 연도에만 16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또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이 수출입은행의 전체 거래 건수에서 9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지난 회기에 이 수출입은행은 275억 달러의 수출 증진 효과를 냈는데요. 이 중 중소기업이 만들어낸 수출 규모는 10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고 또 긍정적으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수출입은행. 이때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에 재인가를 받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죠.
네. 앞서 미 수출입은행은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의회는 지난 2014년 9월에 재인가 마감 시한을 올해 6월 30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회 표결에 실패하면서 마감 시한을 넘기고 말았는데요.
네.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기존에 거래하던 기업들과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기업들과의 신규 거래는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지난 2014년 9월에 재인가 논의가 진행될 때도요. 오바마 행정부가 5년 재인가를 추진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인가를 앞두고 수출입은행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수출입은행 직원 4명이 부적절하게 금융계약을 지원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겁니다.
네.
이 수출입은행이 직원들에게 업무 중지와 해고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재연장을 앞둔 시점에서 악재로 작용한 게 사실인데요. 이 수출입은행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던 공화당은 이에 더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쳤죠.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연장안에 합의를 했습니까?
네, 마침 당시는 정부 예산 합의와 시기가 맞물렸던 시점인데요.
네.
민주당이 정부 예산 합의에 이 수출입은행 잠정 존속안을 묶어서 제안한 겁니다.
네.
이 정부 예산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이 정부 폐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국 공화당의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하원은 9개월간 그러니까 올해 6월 말까지 수출입은행을 존속시키는 잠정안을 타결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수출입은행이 재인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가요?
네, 수출입은행이 더 이상 필요하다 아니다를 놓고 오랜 시간 공방이 이어오기 때문입니다.
네.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이기 원하는 공화당 측은 정부 산하의 수출입은행이 이제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기능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민간 부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일부 수출업체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 지원 정책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엔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이지요.
네.
특히 최근에는 자금 지원이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나 전기기기 제조업체 제너럴 일렉트릭 등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악관하고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중소기업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가 등 이 수출입은행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은 이 중국 등 신흥시장과의 경쟁에서 미국 업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른 국가에서 수출 보조를 없애지 않는 한 미국 수출입은행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미국과 같은 수출입은행이 있는 나라가 많은가 보네요.
예,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과 브라질,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59개 나라가 미국과 유사한 수출입은행을 운영 중입니다.
네.
다들 자국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형태인데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9개 나라의 수출입은행 규모를 보면 모두 미국을 능가하고요.
네.
특히 중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미국의 5배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든 수출입은행을 살려내겠다는 입장이죠.
예. 이 사실 수출입은행 재인가안은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인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공화당의 강경 보수 성향 의원들이 수출입은행은 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일부 대기업들만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결국 표결에 실패했는데요.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연방 수출입은행 재인가를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수요일 백악관에서 수출입은행과 협력해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 10명을 만나서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 막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제프 버클리가 부릅니다. 할렐루야 골라봤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인데요. 아, 50개 주로 이 시간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서쪽으로 쭉 날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아, 캘리포니아 좋죠.
네.
저는요, 이 캘리포니아 하면은 꿈, 낭만, 모험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왠지 생동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캘리포니아가 너무 크고 또 다양한 곳이어서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죠?
예. 캘리포니아는 그 자체 경제 규모만으로도 세계 6위권 국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인데다가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이 미국이란 나라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주인데요.
네.
자, 이렇게 큰 주를 다 소개해드릴 순 없겠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가운데 그래도 가장 캘리포니아를 대표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 도시를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캘리포니아 그 첫 번째 도시로 가보죠.
네, 지금 함께 출발하시죠. Keep the
dust on your back, don't look back. 캘리포니아의 첫 번째 도시는 세크라멘토다. 규모나 인구 면에서 보면 세크라멘토보다 더 크고 화려한 도시들이 캘리포니아에는 제법 많다. 그런데 왜 세크라멘토를 캘리포니아의 첫 번째 도시로 꼽았을까? 그건 바로 세크라멘토가 캘리포니아의 주도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관광국 셰넌 브룩스 공보관의 설명이다.
Sacramento is the state capital of California, so it is our center of government.
세크라멘토는 캘리포니아의 주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행정의 중심지죠. 세크라멘토의 구호가 캘리포니아가 여기서 시작됐다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여기서 시작됐다라니 무슨 소리일까? 그건 바로 캘리포니아의 역사, 아니 미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골드러쉬의 주무대가 바로 이 세크라멘토이기 때문이다.
Their story in America began over 150 years ago by accident.
1848년 1월 24일 세크라멘토 인근 강가에서 제재소 건설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제임스 마셜은 강에 떠다니는 작은 조각들을 발견한다. 이 반짝이는 작은 조각들은 곧바로 금인 것으로 밝혀진다. 캘리포니아에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인근 지역을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듬해인 1849년 황금이 넘치는 지상 최고의 천국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려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었다. 이른바 골드러쉬의 시작이었다. 이때 몰려든 사람들을 일컬어 49ers라고 한다고 셰넌 브룩스 공보관은 말한다.
1849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49ers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샌프란시스코 미식 축구팀의 이름도 바로 49ers죠. 캘리포니아가 골든 스테이트의 별명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골드러쉬가 시작된 것답게 세크라멘토에 가면 미국 대륙을 최초로 횡단한 열차의 종착 역사가 고즈넉히 서서 옛 명성을 회상하고 있다.
네,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의 주도가 있는 도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박영석 기자, 두 번째 캘리포니아 도시는 어디로 꼽으셨습니까?
네,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꽃을 꽂아라 뭐 그런 노랫말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어딘가 그 낭만적인 느낌이 나는 도시죠?
예, 맞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느낌이 나는 건 이 샌프란시스코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럼 캘리포니아의 두 번째 도시로 샌프란시스코 얘기에 들어보시죠.
이제 세크라멘토를 벗어나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샌프란시스코가 나옵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골드러시의 최대 수혜자다. 샌프란시스코는 골드러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작은 개척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금을 찾아 몰려온 사람들은 세크라멘토보다 항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선호했고 자연히 가게가 생기고 술집이 생기고 무역이 성행하게 됐다.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초기 역사는 샌프란시스코를 독특하고도 이국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다. 샌프란시스코 사람들더러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을 꼽으라면 열의 아홉은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꼽을 것이다. 짙은 안개 속에 군데군데 가리워진 골든게이트 브릿지의 고즈넉한 자태는 숨이 막힐 듯 아름답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다리가 있고 이보다 아름다운 다리도 많을 텐데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왜 유독 유명한 걸까? 캘리포니아 관광국 셰넌 브룩스 공보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골든게이트 브릿지일 겁니다.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고요. 또 워낙 이곳의 해협이 울퉁불퉁해서 당시 공사 기법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해서 미국의 자부심이 됐죠.
또 하나 샌프란시스코가 자랑하는 게 있다. 그건 바로 언덕이다. 무슨 언덕이 자랑이냐고? 여기서 셰넌 브룩스 공보관의 얘기를 들어보자.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는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참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있는데 그건 바로 높은 언덕이 많다는 겁니다. 멋진 태평양과 마늘, 언덕 위에 서 있는 도시에서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독특한 지형이 주는 아주 훌륭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봐도 그 멋진 모습이 사진처럼 머릿속에 기억될 겁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더 이국적이면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한 군데 도시가 더 남았죠?
예, 어디일지 한번 맞춰보시죠.
아, 네, 뭐 뭐니 해도 로스앤젤레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마지막 도시죠.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가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흔히 줄여 LA라고도 부르는 곳이다. 천사의 도시라는 예쁜 별명도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다. 가장 크고 큰 만큼 사람들도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다. 그만큼 기후도 좋고 살기 좋다는 소리다. 캘리포니아 관광국 셰넌 브룩스 공보관은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할 만한 상징 딱 하나만 꼽으라면 할리우드를 꼽겠다고 말한다.
Well, I think everybody is familiar with the Hollywood sign. You see that in movies and television shows.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리우드라는 글자가 새겨진 커다란 간판이 가장 익숙할 것 같아요.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보는 것이니까요. 로스앤젤레스의 자랑거리가 하나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헐리우드를 꼽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전 세계 연예, 오락 산업의 중심지,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먼저 초창기 미국 영화 제작사들은 주로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동부 지역에서 까다로운 촬영 조건으로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리기 일쑤였던 영화사들이 하나 둘씩 서부로 옮겨오면서 이 지역은 할리우드라는 영화사들의 집합소가 된다. 브룩스 공보관은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캘리포니아의 환상적인 기후와 자연 조건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동부에서 서부로 주요 영화사들이 옮긴 이유는 바로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의 날씨가 너무나 환상적으로 좋기 때문에 촬영 작업이 아주 순조로웠거든요. 또 다양한 자연 환경들이 이들을 이끌었던 거죠.
또한 로스앤젤레스에는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다양한 관광지가 있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곳에 가면 잠시 영화 속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신기한 놀이기구를 타면서 동심의 세계를 즐길 수도 있다.
LA is definitely a California icon. I think the spirit and the sense of coming west to live out.
캐넌브룩스 캘리포니아 관광국 공보관은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California that anything is possible.
그건 어쩌면 꿈과 낭만, 모험, 풍요로움 그리고 미국인들의 도전과 개척 정신이 가장 잘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네,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캘리포니아 주의 동전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캘리포니아의 동전에는 존 뮤어라는 사람과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독수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이 존 뮤어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사람이겠군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네,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네, 그런데 왜 캘리포니아 동전에 이 사람 모습이 새겨진 걸까요?
예, 바로 캘리포니아가 자랑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이라네요.
네.
예,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독수리는 북미 지역에 사는 새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면요, 이 뭐랄까 가을 위엄이 느껴지는 그런 새입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캘리포니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I would recommend. I would recommend. 미국은 다양한 문화의 나라입니다. America is a diverse country. 그래서 여러 나라의 민속 음식을 food truck을 통해 먹어볼 수 있는데요. Food truck은 주방 시설을 갖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이동 차량입니다. 네, food truck. 요즘 미국에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od truck은 날마다 장소가 바뀌는데요. 사람들은 Twitter나 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 즉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이동 음식점이 언제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셜 미디어, Twitter를 통해 한국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우리 회사 앞에 온다는 걸 확인하고 점심시간 때 사 먹으러 나갔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I would recommend. I would recommend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전에 제가 푸드트럭에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볼까요? Listen carefully.
Number 34, kimchi sub with a diet coke. Here you go. Next in line.
Hi, it's my first time here. What should I order?
I would recommend the kimchi sub. It's everyone's favorite.
Kimchi? Ooh, but isn't kimchi spicy though?
The kimchi sub has the spicy kick, but Americans really like it. It's quite popular.
Okay, sounds good. I'll give it a try.
Anything else?
No, that's it.
Your ticket number is 35.
난 이곳에 처음이에요. What should I order? 어떤 음식을 주문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라는 사람이 I would recommend the kimchi sandwich. 저는 손님에게 김치 샌드위치를 추천합니다. It's everyone's favorite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기에는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제가 But isn't kimchi spicy? 그런데 김치는 맵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라는 사람은 미소를 지으면서 맵긴 매워도 미국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상당히 인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4, kimchi sub with a Diet Coke. Here you go. Next in line.
Hi, it's my first time here. What should I order?
I would recommend the kimchi sub. It's everyone's favorite.
Kimchi, ooh, but isn't kimchi spicy though?
The kimchi sub has the spicy kick, but Americans really like it. It's quite popular.
Okay, sounds good. I'll give it a try.
오늘의 영어 표현은 I would recommend. I would recommend이죠? Recommend는 추천하다 또는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would recommend 하면 나는 무엇무엇을 추천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food truck에 일하는 사람이 I would recommend the kimchi sub 라고 했죠. 나는 손님에게 김치 샌드위치를 추천해요 라고 했습니다.
Now it's your turn. I'll say it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추천하다 또는 권하다. 그렇죠? Recommend. Recommend이죠? 나는 무엇무엇을 추천하다. 네, 맞습니다. I would recommend. I would recommend입니다. I would recommend practic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An estimated 13 to 15 million Americans all over the country just saw a very bleak.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서 12번가의 폭동이라고 불리는 흑인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날 4명의 백인 경찰들은 디트로이트 시내에 있는 무허가 술집을 단속하던 중 술집에 있던 흑인 손님 전원을 별 이유 없이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쌓여있던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시 디트로이트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디트로이트 한가운데에는 8마일 로드라는 길이 있었는데 이는 20세기 초 흑인 노동자들이 도시로 밀려들어오자 백인들이 이 길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흑인과 백인의 경계선이 됩니다. 이러한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다가 1967년 오늘 결국 흑인 폭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닷새 동안 계속된 이 폭동으로 43명이 목숨을 잃고 1,100여 명이 다쳤으며 7천여 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날 디트로이트 흑인 폭동은 곧 진압됐지만 흑백 인종차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2001년 7월 23일 오늘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대통령이 집권 2년여 만에 탄핵됩니다. 이날 인도네시아 국회는 만장일치로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압두라만 와히드는 1999년 인도네시아를 32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진 뒤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와히드 대통령은 이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탄핵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와히드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와 의회 해산 선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했으나 결국 2001년 오늘 국회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와히드 대통령이 탄핵된 뒤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맞딸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